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할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널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바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추석 명절 때문에 한 주 건너뛰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잘 달려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다윗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율법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다윗이 그 아히멜렉에게 그 빵이 있는지 물었더니 그 진설병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을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빵에 관한 율법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율법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은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 안식일 주일 지킴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이 전부 그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 율법 지킴 때문에 사람을 정죄할 것인가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겉의 표현보다도 속의 의미가 더 중요하고 행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행간의 의미를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B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경외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삼가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 가드까지 간 것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드를 가게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하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다윗이 두려움에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노래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2번 에베소서 2장 22절과 시편 34편 8절 우리 암송해 보십시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시편 34편 8절 이렇게 길지 않으셔서 좋으셨죠? 예, 혹시 한번 해보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일부러 안 들고 계신 거죠? 네. 아멘. 네, 또 다르신 분. 네. 아멘. 예, 남자 구역장님 안 계십니까? 아, 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예, 아멘. 다 같이 이제 해볼까요? 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맛을 보아야 맛을 알죠.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참 복입니다. 큰 3번 1절에서 5절은 아들람과 모압으로 이제 다윗이 피난가는 도망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A번 가드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 다윗은 어디로 피난을 갔습니까? 우리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거기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예,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아둘람은 그 다윗이 도망갔던 그 가드가 그 지중해 연안 가까이 있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그 반대편 서쪽에 그 염해 그 사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 중간쯤 약간 아래쪽에 이 아둘람이 있습니다. 그 가드에서 동남쪽으로 한 14km니까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곳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것은 사울 왕이 눈밖에 났기 때문인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인들이 노래한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기에 나라밖에 얻을 게 없다. 영모죄가를 뒤집어 씌운 것이거든요. 영모죄가 있게 되면 옛날에 뭐 삼족을 멸하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안전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둘람 굴인데 아둘람의 의미가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막혀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피난처는 약간 좀 따뜻한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 막혀있는 곳은 굉장히 답답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 양자가 함께 있는데 그 우리의 인생길에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아둘람 굴 같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뭘 할 수도 없고 예, 거기 꼭 갇혀있는 듯하고 또 거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둘람 굴에는요 눈물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간증도 있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아둘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2번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환난당한 자는요, 그 정치적으로 사울에게 짓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게 그 외부로부터 계속된 이 압력이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울의 학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울이 지금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빚진 자는 예, 문자 그대로 경제적으로 눌린 사람입니다. 예, 이 빚진 자를 그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계속 이자를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에 눌려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마음이 원통한 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다고 하는 것은 민심이 이미 사울 왕으로부터 떠났다는 것, 또 하나님이 이 그를 떠났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윗은 자기 한몸 도망가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땠을까요? 한 400명이 한꺼번에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 40명씩 10번 나누어서 왔다고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만 온 게 아닙니다. 그 가족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그 뭐 감기가 가볍게 걸리거나 또 어디에 약간 어디 몸에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또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아무 병원 가도 됩니다.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서 모소화제를 얻든지 치료를 간단하게 받으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하고 중병이 걸렸을 때는 암호병원 가기가 어렵습니다. 잘한다는 의사 찾아가야 합니다. 예,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더 신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증의 환자들이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는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의사가 그 병에 관한 한 신뢰를 받는 것처럼 다윗에게 이런 소위 사회적으로 중증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10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예, 400명가량.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아마 다윗이 이렇게 기도드렸어야 될 것 같,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보내십니까? 저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그 대학 졸업하면 신학대학원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정말 이런 저런 진짜로 많이 시켰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교회 일도 많이 얘기들 하시고 또 크고 작은 그 어떤 가정의 일들 또 어떤 신앙에 관한 일들을 하여튼 굉장히 제 기억에 많은 그 교회 집사님들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도 힘들다고요. 이렇게 자꾸 사람들하고 만나라고 하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기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눌린 사람들이 다윗 군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 군사적으로 뛰어났던 다윗이 이 사람들을 훈련시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은 400명인데 다음에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 갈 때에도 이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 저는요 라고 기도했던 그때가 제 신앙이 제일 많이 깊어졌던 때 중에 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세월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몸부림쳤던 것, 이런 것, 저런 것, 했던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었던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삶이 저를 지켜주었고 제 믿음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이렇게 지금 광야를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런 그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 없었고 만약 그가 천부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그냥 지금으로 치면 뭐 무슨 그 육군 대장 아니면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일들 하면서 평생 보냈다면 굉장히 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다윗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10번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예,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그 부모를 좀 맡아달라고 당분간만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모압 왕을 찾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증조모가 룻이잖아요. 룻이 모압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룻기가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룻기 그 4장 마지막 두절이 21절, 2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족보인데요.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저는 룻기가 이 말씀 쓰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모압 왕을 찾아가서 자기 부모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그 증조모 때부터 이어진 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당대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너와 내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서로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의 연결고리들이 있고 또 우리 아들, 손자, 뭐 손녀, 후손들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중간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삶의 또 신앙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역사가 쭉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부실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엉터리로 살게 되면 그 고리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 그 전체에서 그 하나님 예수님 이름 빼놓고 사람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이름이 다윗이거든요. 다윗 이름이 천 번이나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많은 이름 많은 횟수가 나오는데 그 다윗의 어머니 이름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아버지 이세의 이야기는 조금 있지만 어머니는 없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자체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이처럼 이게 자기 부모 부탁할 때 이게 한 번 또 시편 그 27편 10절에 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때 한번 언급. 그 외에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참 신기합니다. 네, 2번.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5절 볼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예, 갓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갓 선지자가 여기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이 갓 선지자가 어떻게 다윗과 함께 했는지 그 출발점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라마에 사무엘이 만든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학교 출신의 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 주로 봅니다. 그 다윗에게 그 환난 당한 자 이런 그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 왔는데 그 중에 함께 따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선지자는 다윗이 등극한 후에 궁중선지자로 활약을 하고요. 또 그 다윗의 행적을 기록도 나중에 하고요. 그 끝에 다윗이 그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만류하고 그거 바르지 않다고 지적해 주었던 선지자가 이 갓 선지자입니다. 이 갓 선지자가 그 유다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방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의미겠죠. 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출마하려면 그 대한민국에 몇 년 이상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예, 만약에 평생 외국에 살면서 나 국적이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시켜줘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의미와 그 사울이 지금 위협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예, 하나님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에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면 들립니다. 반드시 들립니다. 예. 안 들려서 못 지키는 경우 거의 없고요. 예, 들려도 안 지켜서 안 지키는 거지, 예, 기울이면 들립니다. 예. 4번, 6절에서 23절은 노의 대학살, 예, 그 제사장들이 학살되는 장면입니다. 에이번 사울왕은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서 신하들을 야단쳤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신하들에게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6절, 7절 볼까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함을 들으리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창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예, 자기 신하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예, 사울왕은 지금 안테나를 높이고 다윗에 대한 정보를 계속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리를 이끌고 유다 땅 헤렛 수풀로 들어왔다는 것을 예, 들었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에셀나무 아래에 지금 신하들과 있는데 이 에셀나무 아래는 그 야외 회의 장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나중에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 나무 아래에다가 그 사울을 매장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곳을 사울왕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쩌면 평소에 신하들에게 혹시 내가 죽거든 나 저기 묻어달라고 매장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울왕이 자기 신하들을 부르면서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말한 것은 그 사울왕이 그 자기 지파 사람들을 신하로 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너희들이 지금 다윗에 대한 소식을 나한테 잘 안 주는데 다윗이 그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등 그 왕위에 오르면 너희들이 신하가 될 것 같으냐? 다윗이 틀림없이 유다 사람들만 신하로 중용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 왕은 지금 자신과 그 다윗과의 지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자기가 다 야기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그 개인과 개인의 이 갈등 관계를 지금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 관계로 지금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참 못됐죠. 예. 그 베냐민 지파는 그 사사기 후반에 그 기브아 사건 때문에 그 거의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지파가 완전히 고린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지금 굉장히 작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그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뽑히게 됐을 때 우리 지파는 자꾸 미약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파 사람들을 신하로 다 중용해버린 거예요. 그 예전에 사사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세겜 사람들아 막 그래가지고 선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이 베냐민 사람들아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열두 지파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에는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비번 사울 왕은 신하들을 야단치면서 자신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엮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니, 예, 그 밑에 제가 그 세번역 있죠.
있죠.
네, 그 세번역은 표준 세번역을 개정한 것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그 세번역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서 날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예, 자기에게 귀뜸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 고발하는 자, 없다고 우리 개정개혁에는 말씀하는데 그 고발하는 자가 문자적으로는요 내 귀를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혼자서 다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울왕은 자신의 귀를 열어주는 사람, 즉 자기에게 귀뜸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또는 몇 번 알려줄 수 있습니다. 몇 번 알려줘도 듣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알려줘도 안 들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게 이 사울왕이 고질병인데 언제나 모든 그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핑계대는 것. 예. 그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여러 현상을 자기 책임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또 이 사울왕의 이 표현, 아무도 자기의 귀를 열어주는 사람 없고 귀뜸해 준 사람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심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울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 관계가 다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4번 에돔 사람 도엑은 사울왕에게 다윗이 노부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온 것을 고자질했습니다. 그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 고자말했습니까? 9절 10절 볼까요? 그때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예, 즉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예,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도에게 말해서 사실인 것은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이고요. 거짓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액은 사울 왕에게 그 참말과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합니다. 그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만약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예언해 주었다면 그것은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므로 역모에 해당합니다. 도액은 다윗을 증오하는 사울 왕을 기쁘게 하려고 아히멜렉을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사울왕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넌센스 퀴즈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예, 진짜 참기름 아닙니까?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데 100% 가짜는 없습니다. 뭔가 진짜가 있어야 거기다 뭐 딴 걸 섞는 것 아닙니까? 값싼 기름을.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거짓말은 없습니다. 세상에. 사실에다가 거짓을 섞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0% 거짓을 섞을 수도 있고요. 30%, 50%, 70% 섞을 수 있습니다. 아마 70% 이상 섞으면 우리가 그냥 순 새빨간 거짓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거기에도 참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를 섞든 20%를 섞든 50%를 섞든 80%를 섞든 섞으면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2번, 사울왕은 도액의 말을 듣고서 아히멜렉을 소환하여 그가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말했습니까? 13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하니. 예, 이 사울왕은 도액의 말을 듣고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고 합니다. 도액은 사울왕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것은 음식과 골리앗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왕은 아히멜렉에게 그가 다윗에게 준 것이 떡과 칼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도액이 말한 그 음식은 그 비상식량입니다. 여행용 식량. 예, 뭐 군인으로 치면 전투 식량, 예, 그냥 포장해서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떡이라고 했습니다. 빵입니다. 레헴, 이거는 주식입니다. 다른 겁니다. 또 도액이 말한 것은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다윗이 잘 휘두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칼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냥 칼. 그 또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라고 10절에 보면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울왕은 거기서 더 나가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고 확대 해석을 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 했을 거야가 좀 지나면 이러 했어가 됩니다. 틀림없어. 예, 그렇게 갑니다. 2번, 아히멜렉은 다윗을 변호하며 하나님께 물은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워낙은데 왕은 종의 아비 집에 아무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이 종의 모든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예,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는데요. 예,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히멜렉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왕에 충실한 사람. 예, 충실하다는 말의 원 의미는 지지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가장 지지해 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고약이고요. 왕의 사위, 이거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왕의 호위대장, 호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울 왕이요, 당신을 제일 잘 지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다윗입니다. 고 이야기고요. 왕실에서 존귀한 사람, 그 존귀한 사람의 문자적인 뜻은 무거운 사람입니다. 몸무게가 무겁다는 것이 아니라, 예, 당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지금 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을 변호하는데, 예,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면 내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답변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제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변호하는 것인데, 뒤집으면 당신이 지금 다윗에게 벌이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아히멜렉이 사울왕에게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지우지 않고 써놨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는 나는 다윗을 위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이라고 그걸 왜 여쭤보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우리 성경에 대부분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늘 기도하는 일인데, 기도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냥 늘 하던 거, 그냥 한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의미이든, 내가 하나님께 물었다, 묻지 않았다, 이거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일로 자신의 가문에 원한을 갖지 말아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F번 사울왕은 아히멜렉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집안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16절 17절 볼까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에 호위병이 있는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이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예,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왕이 사형 선고를 지금 내린 이유는 다윗과 합력한 것, 그러니까 먹을 것과 무기를 준 것과 도망한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제목, 불고지죄죠. 예, 이 제목입니다. 그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일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15장에서 봤듯이 아말렉 족속을 사울왕에게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왕은 불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남기고 싶은 것 다 남기고 그 왕 아각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멸하고, 지금 진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경계선도 없고 구분선도 없게 됩니다. 예,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울타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7번, 사울왕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자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8절, 19절 볼까요?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아이들과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들과 양을 칼로 쳤더라. 예, 에돔 사람 도에게 했습니다. 그 에돔 사람 도에게 그 너는 돌아가서 너 자가 그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도액이 그 이 노베 제사장 85명, 이 70인역 성경에는 305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38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 이렇게 조화를 맞춰 보면 제사장들은 아마 85명이었을 거고 그 가족들까지 다 해서 300수십 명 죽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제사장들과 그 성읍 전체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진멸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그의 가문에 대한 사형 선고가 그 엘리 제사장 때에 내려졌는데 그 저주가 지금 성취가 되는 겁니다. H번 도에게 살육에서 살아남아 다윗에게로 도망하여 그 사실을 알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20절에서 22절 읽어볼까요?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가서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예, 살아남은 사람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예. 다윗은 아비아달로부터 모든 소식을 듣고 자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요. 사울과 다르죠. 예,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 시대 때 사독과 더불어서 그 다윗 시대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 아비아달은 그 다윗의 말년에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그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실 역모를 꾀한 거랑 똑같은데 죽여야 되는데 그 아버지 다윗 시대 때 열심히 그 아버지를 도왔던 것을 감안해서 아나돗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나돗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4, 5km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 아나돗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마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번 시편 52편의 표제어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입니다. 다윗은 도액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노래합니까? 시편 52편 6절 7절 볼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예,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사람.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사람. 도액은 사울 왕에게 고자질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틀림없이 그 보상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자질은 최소한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 등 수백 명을 죽이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도액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그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자리가 그럴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비웃으십니다. 사무엘상 22장 이후로 도액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아는 그는 포악한 자로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순종한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노읍에서 가드로 아둘람 굴로 모압으로 그 유다 땅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굴 속은 낮고 칙칙하겠죠. 그 사울왕과 신하들은 기브아 높은 곳에 있었다고 6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사울왕이 있는 곳은 빛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갔고요. 사울왕은 자기 아들과 신하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그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우두머리의 문자적인 뜻이 군지휘관 또는 장관입니다. 예,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제왕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궁에서 학자들을 통해서 그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광야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보다 언제나 높습니다. 예, 그 요업의 종살이와 옥살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 벽돌을 굽고 그 노예 생활했던 것, 다니엘의 사자굴, 뭐 요나의 물고기 뱃속, 또 사도 바울의 여러 환난과 고통,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기도 드려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길만은 아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아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나머지 전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언제나 응답은 노죠. 예. 우리가 구한 하나님 이것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나 그런 거 아닐 수 있고요. 정말 이것이 되면 좀 더 편안하게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예,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좀 빼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에게 너무 방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그만해라 됐다고. 사도 바울에게 박힌 그것이 육체의 가시로 저는 느껴지지 않고요. 육체의 말뚝이 박힌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와 같은 거, 어떨 때는 말뚝 같은 거, 이거 빠져만 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 그렇게 있는 것이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번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상황이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상황이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예. 아까 도액도 예, 자기가 본 것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요. 또 사울도 자기가 들은 것 그대로 말하지 않고 왜곡했습니다. 그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주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언제나 그것은 소탐대실입니다. 예,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 그 교묘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정직한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또 지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길입니다. 답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지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지한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액은 사울왕과 어울리고요.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어울립니다. 다윗은 또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나단이 다윗을, 다윗이 요나단을 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블라블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편들어주는 사람과 또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를 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이다. 사울왕은 마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잔치의 초대에 처음에 응하는 것 같다가 두 번째에는 자신의 왕자라고 하는 밭과 결의소에 눈이 멀어서 자기 욕망의 길을 갑니다. 다윗은 거리와 골목으로 또 길과 산 울타리가로 다니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잔치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누리고 있든 세상을 향하면 우리는 세상의 잔치를 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거리와 골목 생활 또 길과 울타리가와 같은 삶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잔치 속에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세상적으로는 참 고달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최상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와 골목 또 길과 산 울타리가에 있는 것 같으면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의 삶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보석 같은 날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고달픈 시절을 보내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을 피해서 다니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노업에서 가드로 아둘람 굴러 모압으로 유다 땅으로 정처 없이 다니는 일은 지치고 한숨 쉬게 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 400명과 그 가족들이 몰려왔을 때에는 더욱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르고 신실한 왕으로 세우시려는 제왕 교육이며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혹 아둘람 굴 속에 우리를 아둘람 굴 속에 있게 하실 때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님을 또한 그렇게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 때에 거기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던 사람들, 길과 산 울타리가에 있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우리의 상황이나 마음이 거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잔치도 초대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듯이 현재의 삶이 거래할 때도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잔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총의 임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이 매일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재 삶의 자리가 아둘람 굴과 같고 광야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잔치로 부르심을 받는 길이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아 주님 안에서 늘 함께 지어져 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각 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